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이 구절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교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한 이 부분이 한 설교에 다룰 만큼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원래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임팩트가 강할 것 같아서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시대를 사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이 되어졌고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영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의 서신을 쓴 이유는 로마 교회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야 내 삶이 보이고 우리 시대가 보여요. 우리 시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저의 진단은 어느 시대보다도 커요. 설교를 진행하면서 아하 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 권면의 말씀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가지는 이 시대정신의 힘, 그것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렇게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쓴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태해지지 말고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이 죄일까요? 게으름?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Drunkenness is a sin, but laziness is a much worse sin. 술 취함이 죄인데, 그러나 게으름은 더 나쁜 죄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내 술에 취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게으른 사람은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사각지대예요. 일반적으로 마약하거나 술 취한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로 신호가 오죠. 그런데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 범죄 스릴러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아주 클래식한 반전 영화의 대표이죠. Seven이라는 영화입니다. 본 적이 있나요? Seven이라는 영화. 연쇄살인을 다룬 영화인데 거구의 남자가 스파게티에 코를 박고 죽어 있습니다. 형사들이 과식하다가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었구나라고 추정을 했는데 보니까 남자의 손발이 묶인 채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임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변호사가 살해되고 현장 바닥에 죽은 자의 피로 큰 글씨로 greed라고 쓰여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이죠. greed. 수사관들은 이 범죄와 범죄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추정하는데 지금부터 영화를 볼 분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한 범인이 살인범이 7개의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은 인간의 7대 죄악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인간 7대 죄악의 표본이라고 하는 그 죄에 따라서 그게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처단해 나가요. 범죄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식탐, 탐욕, 나태, 색욕, 교만, 질투, 분노예요. 세 번째 살인 대상인 나태로 죽은 이 사람을 보면 그 슬로트라고 해요. S-L-O-T-H, 게으름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나무늘보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슬로트라고 해요. 똑같아요. 게으름이나 나무늘보나 똑같죠. 이 7대 죄악을 천주교 가톨릭의 한국어 공식 법령 명칭은 7죄종입니다.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욕, 식탐, 나태죠. 나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싫어하는 게으름이에요. 삶을 무기력해 하고 시간 낭비와 정신 산만을 초래합니다. 게으름이에요. 한국의 어떤 구약 교수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톨릭의 7죄종을 잠언 6장과 비교하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곱 대죄에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느냐고. 아, 여기는 지금 신학교예요, 신학교.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이니 음욕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바로 대답합니다. 나태요. 교수님, 저는 너무 게을러서 괴로워요. 이 나태, 게으름을 나타내는 이 나태라는 한자를 잠시 보시면요. 게으를라, 이게 앞에 발음을 하니까 나로 하죠. 게으를태입니다. 나태. 두 글자 다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실증이에요. 이것이 게으름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아니하는 습관적인 실증이죠. 이 실증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만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게으름의 형태가 나타나요. 부지런 합니다. 그럼에도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태함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도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리고 영어에도 보면은 나태는 백악의, 다시 말해서 백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에요. 게으름은 삶을 힘들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이렇게 자신을 움직이기 싫은데 가지기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가끔 저녁 시간에 아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일명 용형이라고 하는 용감한 형사들, 이제 그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한 25분 정도 분량인데, 현직 형사들의 그 실제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한 어찌 보면 범죄 토크쇼와 같은 거예요. 재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형사들이 직접 패널로 나와가지고요. 실제 사건을 다루는데, 제가 글쎄 몇 편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끝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돈 몇 푼이에요. 근데 이 돈은 일주일만 막노동하면 손에 쥘 수 있는 액수예요.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그런 형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범죄 배후에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식으로 게으른 사람은 욕망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으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분에 어떤 사람은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지만 어쨌든 내 삶 가운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가? 게으른 사람은 욕망이 없는가예요. 있습니다. 어떤 욕망인가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그 일들이 손대지 못한 채 내일 내일 하거나 아예 그것이 없는 것으로 방치되죠. 열린 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 45페이지에 보면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다면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 신속하게 텔레비전의 수리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게으름으로 표현되는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사랑인 이 게으름은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해야 될 일은 조금만 미루자고 자신을 설득하는 육적인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책 The Screwtape Letters라고요. 한국말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알려진 이 스간체 소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 내용이 하나하나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내용도 조금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42년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 내용은 어떤 나이가 많은 베테랑 악마가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뜻은 망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 조카 웜우드에게 웜우드는 쑥 또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웜우드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31개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비꼬는 형식이지만 쫙한 진단이 무서울 정도로 담겨 있어요. 13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삼촌이 조카 악마 원무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얕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은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좋은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티. 이렇게 편지가 끝나요. 13번째 편지. 여기에는 참으로 기억해야 할 만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게으름을 해부해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면 설득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문제가 깊어지는 원인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그 의무를 내일 하자 또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에 나오는 두 부분을 나누고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대신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삶을 위한 어떤 적용점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풍성한 수확을 가져도 올 수 있었고 또 훌륭한 포도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포도원이 그리고 밭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관할에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이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의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바깥 포도원이 망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밭이나 포도원을 가꾸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어떤 영역에서 이 일이 일어난지를 보아야 돼요. 구약 성경 문장 표현법 가운데서 어떤 유사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비슷한 표현이죠. 단어 워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동의 대구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죠. 이거 동의도 synonymous parallelism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문장의 내용과 뒤에 문장이 비슷한 느낌을 가는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동일 개념을 설명해요. 자, 30절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자. 여기 동의 대구법이 등장해요. 게으른 자가 밭을 감당하고 지혜 없는 자가 포도원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밭을 경작하든지 포도원을 감당하든지 망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내일 내일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미루며 게으름을 부리는 동안 그의 삶에 돌담이 무너지고 그의 내면에 가시덤불이 거친 풀로 덮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잠언 26장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쩌귀는 다른 말로는 경첩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죠. 힌지. 자, 문짝이 있습니다. 저기 문짝 보이죠? 문짝을 버티고 있는 문설주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문짝은 가지고 와서 저기 다는데 풀로 붙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중간에 이 쇠붙이, 암수 두 개의 쇠붙이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적이는 이 연결 부분 아닙니까? 쇠붙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디를 가지를 않아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움직일 때 소리도 나고 움직임도 있는데 열 때마다 근데 늘 그것이에요. 문짝이 문에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을 문 술죽 기둥에 붙잡아 두는 돌적이가 부서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이런 강력한 계기 어떤 사람은 군에 입대하면서 경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데 군에 입대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뭔가 반짝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한 20개월의 군복무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기도 합니다.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이 문짝이 강력한 힘이 가해지면서 마침내 이게 탈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어진 프로젝트, 뭐 그것이 2, 3개월짜리 프로젝트에 그 몰입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변경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이 경첩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이야. 아,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안 변해요. 그래서 힘을 가해야 돼요. 힌지가 빠개질 정도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 확 입원하면서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뭔가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붙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런 패턴을 변경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판을 새로 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판을 새로 짤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짝 가운데 부착된 채로 내 인생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똑같이 이어닿는 소리만 나고 변화가 없어요. 깊은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살림살이하고 분주하게 직장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돌적이를 따라 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요, 운일 모를 공허감과 피곤함이에요. 이것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다닐 때 지각이 잦은 학생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삶의 패턴이 미적되면서 빈둥거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것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집이요, 학교 담벼락 그 근처에 있어도 지각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리함은 참 어찌 보면 친구인데 이것을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 이 들고 보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홀드를 해서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그래서 얼굴에 떨어져서 막 얼굴 갈고 늦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이것을 우리는 휴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워딩을 해줘야 그래야 내 삶의 생산성이 생기거든요. 늦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그것은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죄의 한 형태입니다. 인터넷 신조어로 귀차니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습관화된 거죠. 귀차니즘이요. 귀차니즘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혹시 저 위에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아빠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아빠가 카톡 보니까 아빠 리모컨 좀 이렇게. 네, 귀차니즘의 정형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일단 여러분 저게 마우스패드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저쪽이요. 자, 그런데 네 번째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게으름이 리모컨이에요. 그래, 이따가 TV가 필요하면 리모컨 이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그 개입니다. 개, 그 리모컨을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면 이제 이렇게 채널을 바꾼다는 거죠. 귀차니즘의 대가는 의외로 큽니다. 작은 귀차니즘이 이렇게 쌓여서 불행과 실패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운동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날에 이렇게 쌓이면은 나중에는 몸 전체에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고요. 성경 읽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 귀찮아서 그러는 일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것이요 희한하게 지금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많이 쌓이면 이 귀차니즘이 많이 레벨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증으로 발전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초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귀찮아서 그런 날이 쌓이면은 나중에는요 모든 문제에 기도라는 그 방편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두들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보른다. 우리는 생명의 짧음을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생명이 끝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제 결음 대신에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상황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환경 다섯 가지가 지금 나의 평균적인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매너리즘적인 삶을 살다가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게 환경이거든요.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상황이 바뀌면 희한하게 내 생각, 관점, 하고자 하는 의욕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바꿔보세요. 영적 상황을, 성장을 위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반 같은데 자기 자신을 던져보세요. 내일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로마서반이 시작하는데 그는 물론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용 형제와 조윤식 형제를 함께 이제 한 저녁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도 부탁하고 함께 쭉 기도해 왔거든요. 영적 성장을 위한 돌파구인 이러한 성경 공부안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부지런한 영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한 뭔가로 이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작게 시작해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부담감은 있는데 행동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잘게 작은 단위로 베이비 스텝으로 쪼개어서 실행해보라. 미루는 이유가 보통 이게 커요. 지금 막 7시간 잡아먹겠다. 하루 종일 걸리겠네. 그러면은 의지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로운 행동은 그 행동을 위한 가장 작은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주 작게 쪼개어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쪼갠 단위 가운데 한 개만 한다 아니면 두 개만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의 경우를 생각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kg짜리 아령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옛날 당신 운동했는데 그 근육이 어디 갔느냐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이. 그래서 이제 4kg 아령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른손 왼손 서른 개씩 해보자 그랬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서른 개가 힘든 거예요. 스무 개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게 옛날에 뭐 백 몇십 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 이제 다음날 이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결심을 한 그 다음날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목표를 아주 작게 설정했습니다. 좌우에 다섯 개씩. 진행 가능한 거예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섯 개는 뭐 아무리 피곤해도 다섯 개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좌우 60개씩 두 세트. 네. 언젠가 홍성룡 형제를 팔씨름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홍 집사에게도 도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조언인데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마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의도적으로 시간 스케줄을 잡아놓으세요. 크고 작은 일에. 작은 일도 그래보세요. 저 플래너에는 항상 시간을 부여합니다. 저 플래너를 보면 아마 웃길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시간 단위 배정을 해놓습니다. 나는 이 일정을 언제까지 끝난다 하고 강제로 시간 할당을 제가 합니다. 지킬 때도 있지만 초기에는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막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이렇게 하는,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이 잡힙니다. 아, 이때는 이 시간 정도로 부여해야 되겠다. 이번 지금 준비된 이 설교 있잖아요. 자료는 다 준비해놓고 이제 토요일 날 마감을 하는데 그날 아침 플래너에 그 계획에 오후 4시 30분까지 완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침 9시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과 중간에 5분 내지 10분의 휴식 포함해서 55분으로 했을 때 7개 유닛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따르릉 소리 나는 알람이 있는데 그 타임 타이머라고 55분을 맞춰놔요. 7개의 유닛이 지나면 이 설교가 완성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늦어서 4시 40분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에 강제적인 할당을 해놓으면은 다시 말해서 마감 시간 스케줄이 잡히면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희한하게 생산성이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펼쳐진 시간이고 그때는요 가장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적용, 인생에 있어서 적용, 이 원리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저는 2009년 6월 달에 이 뉴질랜드에 왔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목적으로 66권을 풀어쓰는 작업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몇 챕터예요? 1189챕터예요. 몇 절이에요? 31,309절이에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아는가 하면은 이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전체를 성경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풀어 쓰자. 그럼 66권을 다 풀어 쓰고 코멘트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제가 계획하기로는 4년 6개월 내지 5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31,309절을 이렇게 5년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몇 절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한국에서 시작됐고 마감 스케줄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2012년 그리고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 작업을 완료했죠. 제가 형제들을 성경 공부시킨 모든 자료들 여기서 다 나왔고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모든 것 왜 쉽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5년 동안에 이 기본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5년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았더라면 하루에 몇 절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고 피곤한 날도 있었고 감기 걸리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로 내 삶의 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은 항상 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22년에 왔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것인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이것은 출판을 해야 되겠다. 제목을 정했죠. 연도영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편 23편 책. 책 쓰는 것을 구상했어요.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로 이제 결정한 것은 2022년 7월 20일 금요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저 플래너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을 쓴다. 완성한다.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무엇일까요? 완성하는 날짜예요. 그 완성하는 날짜를 저는 3개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글을 완성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할당해서 글을 쓰고 수정하는 작업에 이제 글의 최종 완성을 합니다. 3개월 계획을 하고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날 초안이 완성됩니다. 전체가 95일이 걸렸습니다. 3개월 계획했는데 이제 뭐 중간에 31일도 있으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한 2, 3일 정도 더 들었더라고요. 시간에 제한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넷플릭스 막 보고 싶다. 그것도 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오늘 10시간 보겠다라고 정해 놓으세요. 그냥 마음껏 보자. 그거보다도요, 시간을 내가 10시간 보겠다라고 정해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10시간 보고 그렇게 억울이 됐잖아. 존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함이 생겨요. 이것이 계획입니다. 작은 시간 계획, 큰 시간 계획, 마감 시간 반드시 정하세요. 그리고 시간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잠언 22장 29절을 암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2장 29절. 자기가 맡은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망하는 이 사람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라고 인식하고 적용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일에 들어가야 될 그 시간들이 다른 시간들에게 주면 빨간불을 켜세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쓰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산만함이 참 많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그러한 복병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유판 열에 들게 하여 주시고,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주님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